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양극단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 안에는 함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100% 온전한 객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특히나 나를 소위 이렇게 비행기 띄워주는 이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정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력은 참 흐려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일어났던 사건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또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이제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감람산을 넘어서 조금 지나갔을 때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배웅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6장 1절. 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므비보셋의 종입니다. 원래 그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제 다윗의 명령으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물으니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왕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가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배웅하는 이 시바가 다윗은 무척이나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바가 보이면 응당 다윗이 은혜를 베푼 므비보셋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죠. 그런데 시바는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가를 사울의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자신의 주인이 지금 용모를 꾸민다고 고발합니다. 사실 시바의 말은 거짓이에요. 압살롬의 반란을 이렇게 제압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이제 이날의 일을 추궁하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했다라고 므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바의 말만 듣고 므비보셋에게 화가 나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므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다윗이 어떤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일의 전후를 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처리한 어떤 이야기이죠. 더욱이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의 말을 무턱대고 믿어버려서 그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아요.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죠. 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선 압살롬은 다윗이 앉았던 왕좌에 앉은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히도벨에게 묻죠. 20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15장 12절을 따르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이 아히도벨이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어떤 지략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어떤 계략이, 지략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지혜처럼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든든한 힘이 되고 정말 굉장한 조력자를 곁에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더욱더 견고히 묶기 위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에 장막을 치는데 이것도 아히도벨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규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왕이 되어서 어떤 왕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지만 율법에서는 내 어머니나 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계속해서 어떤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더욱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의 조력자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을 너무 믿은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거름없이, 거스르는 것 없이, 거르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아주 당연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지 않은 당연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내 편이라 여기는 사람의 말은 어쩐 면에서 더 분명히, 더 분별해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므이를 만나죠.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일가예요. 그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울의 피를 흘린 것이 다윗의 죄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사울의 피는 다윗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억울한 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신하 아비새가 자신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다윗에게 청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비난에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비난에 마음 상해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비난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시므이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저주와 비난에서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슬퍼하면서 그러한 비난을 감수합니다. 그 비난은 부당한 것이지만 자신은 그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이의 비난에 다윗의 신하나 뭐 다윗의 감정이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연한 마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비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의 입을 막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부끄러운 감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당연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아주 차분히 담대하게 그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양극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환대의 자리, 또 비난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이게 경고망동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뭔가 감정에 따라서 환대의 자리나 아니면 그런 비난의 자리에서 참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 참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어떤 반응과 나의 어떤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양극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